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무인 비행기 드론이 출현해 21일 잠시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됐던 영국 개트윅 국제공항이 활주로를 다시 열었습니다. 공항 당국은 군의 대응으로 비행기 운항이 안전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바쁜 공항인 개트윅 국제공항에서는 최근 활주로 주변에 드론이 포착돼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습니다. 19일 저녁 중단됐던 비행기 운항은 20일 재개됐다 다시 중단됐고 다음 날은 21일에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드론이 다시 포착됐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공항 당국이 활주로를 재차 폐쇄했습니다. 비행기 운항이 중단된 동안 승객 수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로 3.4%로 수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전 추정치보다 0.1%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것은 소비 지출과 수출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 재고는 이전 추정치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4.2%였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4분기 성장률은 2.9%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연준은 이번까지 모두 4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경 장벽 예산이 들어간 임시 지출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가 매우 오래갈 것이라고 21일 경고했습니다. 연방하원은 20일 저녁 국경 장벽 예산 50억 달러가 들어간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상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지출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임시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2일 0시부터 미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됩니다. 연방 하원이 20일에 처리한 임시 지출안 시한은 내년 2월 8일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이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미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한테 철도 연결 사업 착공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행사에 필요한 일부 물품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예외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미한 워킹그룹 협의를 바탕으로 안보리 등의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전면 철수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대규모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20일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주둔 미군을 대규모로 감축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병력의 절반 정도인 약 7,000명을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고위관리를 인용해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의 철수가 이르면 수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고위관리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분쟁에서 미군의 개입을 중단하는 것에 진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 자동차 회장을 다른 혐의로 21일 다시 체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공금을 횡령하고 보수를 적게 신고한 혐의로 지난 11월 19일 곤 전 회장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닛산 자동차는 이달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곤 회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했습니다. 한편 일본 법원은 20일 곤 전 회장의 구속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검찰이 배임 혐의로 곤 전 회장을 다시 체포함에 따라 그가 성탄절 이장에 석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새해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 금융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새해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비핵화가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위협을 해소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시행하는 작업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0일 캔자스 지역 방송인 KNS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간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벌써 서너 번 다녀왔고 앞으로도 만남을 가질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로부터 너무 머지않아 만나 미국에 대한 이 위협을 제거하는 데 더욱 큰 진전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업무 관계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대통령과는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하루 한 번 넘게 보는 날도 많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점을 국무장관으로서 가장 큰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결심한 만큼 미국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미국의 경제적 번영이 흘러들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9년을 맞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임박한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폼페오 장관의 이날 방송 인터뷰를 참조하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며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회담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소용없다면서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이 반복해서 어긴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비핵화의 정의라는 북한의 주장을 북한이 비핵화할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성명에 첨부해 북한의 이날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비핵화에 근접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고 그의 행동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소용없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정은에게 두 가지 옵션을 주는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이 동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 김정은에게 주어질 두 가지 옵션은 비핵화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가드너 의원은 지난 4일 VOA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단순히 지연을 위한 김정은의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2차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회담은 단순히 약속을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면 김정은은 회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모호하게 남겨두었던 비핵화의 정의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소위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전직 당국자들은 누구나 예상해왔던 북한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설득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이 정의한 비핵화 의미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is no U.S. nuclear threat. I mean, we removed the U.S. removed nuclear weapons, you know,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I believe it was 1990 or 91. Yeah, I mean, you know,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1991년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고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이를 공식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또 다른 신호이자 북한이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주한미군을 침략군이자 도발적으로 보는 북한의 인식이 담겼다며 이번 담화 전체를 볼 때 북한의 변화를 읽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oreover, they refer to U.S. troops in South Korea as an invasion force. So I think if you take the totality of the statement, it is another step back.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결국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뜻한다는 것이 이번 담화를 통해 재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This is exactly what many analysts had predicted that North Korea never intended to give up.
북한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전까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모두의 예상과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핵우산을 제거하지 않을 것인 만큼 만약 이번 논평이 북한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 미북 협상은 교착 상태를 넘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9월 스위스에서 열린 반관 반민회의에 참석해 북한 당국자들과 만난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당시 VOA에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제거를 뜻하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두 나라 간 이견이 더욱 뚜렷해진 만큼 실무 협상의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ould send their negotiators out to sit down with the Steve Biegun and Vice Foreign Minister Chae Sun-hui, they could discuss that and
The U.S. can confirm that. So.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회담을 위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파견된다면 미국은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서 이미 철수됐음을 북한에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던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거듭 전달했던 한국 정부는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또 왜 이런 북한과 계속 관계 진전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I think they need to explain why the North Koreans are behaving the way they are and why they continue to move forward with the North Koreans.
피치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던 한국 정부가 더욱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비핵화 정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달라는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의 이번 주장을 한국 정부가 역이용해 볼만하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You know, the role for South Korea, I mean, South Korea's been doing great work, is just to confirm that, you know, there are no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So this is really, it's not an issue. I mean, and I would imagine the North Koreans will look for verification.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국이 할 일은 그저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북한은 이를 직접 확인할 검증 의정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도 이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검증 의정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 금융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로 해외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는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재무부는 20일 발표한 국가확산 금융위험평가보고서에서 미국과 국제적재제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면서도 북한의 이런 불법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많은 경우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이런 활동에 연관된 기관들은 북한 정부 소유기관과 북한에 있는 금융기관부터 브로커와 대리인, 은행 대표와 심지어는 제3국에 있는 외교관까지 다양합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이런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북한 외부에 있는 유령 회사에 복잡하고 오래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또는 실제 자금 목적이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다른 별칭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수법을 통해 해외에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국제 음행 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창출하며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에 이익이 되는 물자 거래를 돕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이용하는 많은 유령 회사나 은행 금융 대표 그리고 기업 서비스 제공자들은 중국에 기반해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북한 정부를 대신해 중국 은행을 통해 불법 자금 이동을 촉진시킨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 등록증이나 북한과 연계된 회사들의 비즈니스 주소는 중국 유령 지역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다렌, 단둥, 진저우, 선양 등도 지목됐습니다. 재무부는 중국 요령 지역은 북한과 연계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 활동의 중심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행위의 상당 부분은 해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며 미국인이 연루될지 낮지만 미국과 미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런 금융 거래는 종종 미국 은행을 통해 처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래들은 은행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 가능한 정보만 가지고 근본적인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소지는 같지만 관계가 없어 보이는 회사를 통해 자금을 예금하는 방식을 주요 수법으로 들었습니다. 또 이런 회사들을 번갈아 사용하거나 해당 회사들의 폐업을 앞두고 단기간 이용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선박 수출입 사업은 종종 북한의 불법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이용되며 섬유 해산물 어업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이런 위협을 파악하는 데 주요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거치는 북한의 불법 금융 행위의 상당 부분은 돈 세탁이나 밀수 사기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의 명백한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북한의 이런 위협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의 PF 네트워크를 적발한 많은 사례를 보면 북한을 대신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 조력자들은 무기 개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하거나 이중용도 품목을 직접 획득하기보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정교한 사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타이완의 트랜스멀티 미케닉스와 중국 홍샹그룹의 자회사인 단둥 홍샹실업발전, 홍콩의 민정국제무역회사가 미국과 관계에 있는 북한의 PF 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2018년 국가불법금융전략과 위험보충 위험평가의 일환으로 이 보고서 외에도 테러리스트와 다른 불법금융방지를 위한 국가전략과 돈세탁 위험평가, 그리고 테러리스트 금융위험평가 등 총 4개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테러리스트와 다른 불법금융방지를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은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의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시스템, 그리고 관련 주요 기술 현대화 개발 획득 노력을 미국과 해외 주둔 미군, 그리고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직접적으로 진전시키는 미국산 물질이나 기술 획득을 추구해왔다며 이런 무기를 제작하는 금속 공정에 사용되는 특화된 산업용 기계 부품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지목하며 인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는 국무부가 이른바 표적 제재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조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권고를 고려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권고에는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표적 제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해 선별적 제재를 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와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도 인권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모든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DOA 요청에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만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에 널리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을 조명하고 이 같은 위반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조명하기 위해 유엔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안보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며 유엔 총회와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의 인권을 특정한 결의안들이 그런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정권에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이 미 연방법원에 출석해 북한이 원비어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언에 나선 한반도 전문가들은 원비어가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북한의 인질 외교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비어 소송의 증거 청문 심리가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가 직접 이끈 이날 심리는 증언자로 나선 원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 씨와 형제 2명,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와 데이비드 호크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이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원비어의 친척과 친구 약 30명은 이날 심리가 열린 법원의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자신의 아들이 북한에 억류됐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억류 이후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심지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까지 하면서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들이 부모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아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체포된 뒤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면서 북한 당국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자신의 아들이 미국에 살 때 도로 표지판을 훔쳐 방에 보관했다는 발언을 했지만 유품에서 표지판은 발견되지 않았고 특정 교회의 사주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종교가 전혀 다르다며 사실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원비어가 친구의 이름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내 이름을 팔라고 했던 친구의 허락에 따른 것이었다며 당시 증언이 사실을 토대로 행해진 게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숨을 거둘 당시 반드시 이번 일에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원이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자신을 투사라고 소개하면서 악마에 대항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보다 더 악마 같은 존재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인권 환경에 놓인 북한 주민들과 일본인 납북자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악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비어가 건강한 상태로 석방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원비어 송환길에 동행했던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원비어의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는 서류에 서명해야만 원비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아들의 북한 여행을 주선했던 여행사에 대한 깊은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아들의 억류 직후 여행사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느냐는 하월 판사의 질문에 프레드 원비어 씨는 그가 말하는 걸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무사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에서는 원비어의 고등학교 졸업연설 장면이 담긴 비디오가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친구들과 친지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으며 부모들도 눈을 질끈 감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문가로 참석한 호크 위원은 북한은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주민들을 감금하며 고문 역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을 대신해 스웨덴 정부가 원비어 억류 문제를 다뤘지만 영사 접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원비어가 의식불명에 빠진 직후 스웨덴 대사관에 연락해 더 나은 의료 환경이 제공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교수도 원비어의 증언이 강압적인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비어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이란 표현을 세 번이나 사용한 건 북한 당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 것 또한 장남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국과 북한 문화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날 증인들의 청문을 모두 들은 뒤 미국 법원은 발언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가족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네며 심리 절차를 끝냈습니다. 이날 심리는 북한 측이 앉아야 할 피고 측 좌석이 텅 빈 채로 진행됐습니다. 원비어 측은 북한이 이번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근거로 궐석 판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날 심리는 사실상 마지막 법원 출석으로 다음 단계는 판사가 소송에 대한 의견서 공개와 함께 최종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윤 교수는 이날 심리가 끝난 뒤 VOA와 만나 이번 소송의 목적은 북한 정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미국 시민 또는 다른 외국 시민, 어쩌면 먼 훗날에는 내국인까지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하면은 큰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서 원비어 측은 북한 당국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벌적 배상액을 포함한 약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금액을 책정하면서 계속되는 북한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기존 판결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한국통계청이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로 북한 경제가 내전에 한계점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남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최소한 4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계청은 19일에 발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자료에서 북한의 지난해 GDP는 322억 달러로 한국의 1조 3,890억 달러 대비 43배의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1990년 이후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제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 GDP가 145억 달러에서 지난해 322억 달러로 27년간 두 배 정도 성장에 그쳤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에 1,576억 달러에서 1조 3,890억 달러로 거의 9배 성장했습니다. 2017년 1인당 총소득도 한국은 3,363만 원, 미화로 거의 3만 달러에 육박해 1,300달러에 그친 북한보다 23배나 많았습니다. 전년인 2016년에 기록한 22배보다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 경제 성장률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년 대비 3.5% 감소했지만 한국은 3.1%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남북한 국민 총소득 격차는 47배, 무역 총액은 북한이 55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1조 521억 달러와 비교해 무려 190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은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석탄 생산량은 2,166만 톤으로 전년보다 940만 톤 감소했습니다. 1999년에 2,120만 톤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또 다른 수출 제재 대상인 북한의 수산물 어획량도 한국의 어업 생산량 375만 톤의 4분의 1 수준인 88만 톤을 기록해 전년보다 12만 5천 톤 크게 줄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난해 수출액은 2014년 이후 계속 하락세로 18억 달러, 수입은 38억 달러 수준을 보이면서 북한 경제와 외환보유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발표한 2019 국제정세전망보고서에서 이런 배경을 지적하며 북한 경제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고명현 연구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 정부가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배경엔 외환 보유액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한테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경제 한계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고 그건 아마 그 외환 보유가 지금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019년에는 북한의 이런 제재 완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극대화될 것 같고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에 큰 부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올해 방만하고 공격적인 경제정책으로 실물 경제지표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긴 했지만 수출입의 불균형이 계속 커지면서 경상수지 악화와 외화보유고 축소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생중심의 공격적인 경제정책 유지에 필요한 석유 제품도 불법 해상 환적 때문에 수입 단가가 상당히 높아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선박을 통한 해상 환적을 통해서 이 석유 보종량의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7만 톤의 그 정제유만 수입할 수가 있는데 그 보종량의 한 거의 최소 50%에서 70~80%를 충족한 것 같습니다. 불명이 이렇게 암시장을 통해서 석유 제품을 구했으면은 불명이 그 프리미엄을 지불했을 겁니다. 이 석유 제품 관련해 가지고.
서울대학교의 김병현 교수는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언제 바닥을 보일진 여러 변수 때문에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수출이 크게 줄고 예. 수입이 그만큼 안 줄면 당연히 외환 보유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원래는 한 올해 말쯤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연명할 수 있을 만큼의 뒷문을 열렸기 때문에 아마 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내년 말일 수도 있고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결국 대북 제재 압박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고 더 강화하느냐에 따라 북한 정권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석진 연구위원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건 기존에 갖고 있던 외환 보유액을 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외화가 아닌 기존에 보유한 외화로 소비재 수입을 계속해 주민들의 경제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 위원은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배경과 민간 경제 시장의 발달 등을 지적하며 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 피해가 예상보다 작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외환 보유액이 소진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느끼는 압박감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지난해 8건, 올해는 대화 교류에 관계없이 11건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돈추 등의 역할이 큰 민간시장 때문에 내년에 당장 북한의 외환 보유액이 바닥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 고갈에 따라 세금 액수를 크게 인상해 기존 돈추들과의 공존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상황하에서도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외환을 고갈할 가능성은 여지도 없고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통치 자금 자체가 이제 지금 고갈이 되기 시작을 하고 통치 자금이 고갈이 되면 바로 시장에 부과하게 되는 사실상의 세금을 올릴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외환을 조달하기 시작하면 그동안은 시장화가 되면서 사실 북한의 돈주들 배후에 다 있는 거 당간부들이란 말이에요. 북한 권력 엘리트하고 김정은이 정확하게 동업자 관계에 있었는데 그 동업 얼라이언스가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중기적인 이후에 북한의 가장 큰 경제적인 불안 요인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 다시 오고 그 가능성은 그렇게 적어요.
과거 기업소의 생산량이 1이었다면 시장 활동을 통한 생산량은 2였기 때문에 정부의 0.5를 받쳐도 1.5를 가질 수 있어 김정은 위원장과 시장 모두 서로 좋은 공생관계였지만 이런 체계가 통치자금 고갈로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외환 보유 상황이 생각보다 견실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오랜 제재를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나름의 창구와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늘 받아봤던 제재 상황에서 조금 더 제재를 더 받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외환이 고갈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은 그 지금까지 패턴이 어느 한쪽에 막히면 다른 쪽을 뚫는 방식으로 계속 외화를 조달해 왔기 때문에
북한 외부에서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고 해외 파견 노동자나 정보기술, 즉 IT 인력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임 교수는 4년 차에 접어든 고강도의 국제 제재로 북한이 내년에 경제 흑자를 내긴 힘들겠지만 이런 자생력 때문에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국 내 한인 미술가가 예술 작품을 통해 한반도 평화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향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구촌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글로벌 피스 슈즈. 강렬하고 선명한 태극 문양과 붉은 별 문양이 발등을 덮고 조그만 한반도 지도가 신발 안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신발 위의 그림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북한을 상징하는 인공기입니다. 한국의 수제화 전문업체가 만든 이 신발은 미국 내 한인 미술가에 의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예술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 예술대학교의 천민정 교수는 무거운 정치 문제를 예술 작품으로 풀어내는 폴리팝 아티스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 주민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부산 비엔날레에서 관람객들이 초코파이 수십만 개를 나눠 먹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전시장을 방문해 천 작가가 이끄는 정 퍼포먼스에 참여해 화제가 됐습니다. 천민정 작가는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 아래 다양하지만 연속성 있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99일 동안 매일 신발을 신고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소셜미디어 운동입니다. 천 작가는 VOA에 이번 활동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작품이나 뭐 퍼포먼스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같이 걸으면서 평화를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글로벌리 평화를 이제 퍼뜨리는 의미죠.
전 작가는 한반도 평화는 통일을 의미하지만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며 이것이 신발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unification, 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시 한 나라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쟁이 정식적으로 끝나지면서 두 나라가 어떻게 잘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든지 같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그 아주 이렇게 원초적인 걸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같이 걷자, 같이 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상징을 가진 작품인데
신발은 걸을 때 필요한 물건이니만큼 남과 북을 함께 상징하는 신발을 신고 여럿이 함께 걸을 때 신발의 의미가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천 작가는 최근에는 참여하는 예술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글로벌 피스워크 퍼포먼스 운동도 그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행위를 통해서 작품을 이루어지는 게 그 미술사에도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게 이제 실천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참여가 이렇게 독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 SNS가 있기 때문에 그 소셜 네트워킹 통해서 SNS 통해서 이렇게 바이럴 센세이션인 것처럼 이렇게 쭉 퍼트려 나갈 수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일단 그거를 작품화시키면 작품의 메시지를 바이럴화한다, 바이럴 형식으로.
이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사진을 게시할 때 화자의 단어를 통해 관련 소식을 한 번에 살필 수 있게 하는 온라인 기호인 해시태그에 글로벌 피스 슈즈, 한반도 통일, 앞으로 걸어가자, 도전 99일 등의 영어 문장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 백혈레 한정판으로 1차로 제작됐는데요. 대중의 참여도와 반응에 따라 추가로 제작합니다. 천 작가의 글로벌 피스워크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미국인은 현재까지 40여 명. 이들은 각자 개성 있는 내용을 담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매일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예술가로 활동하며 14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남성 더글라스 씨는 매일 신발을 신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씨는 신발을 신고 다니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설명했습니다.
My friend also has the shoes and she does not support unification because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But I've known a few friends who have traveled up to North Korea.
북한을 다녀온 친구들이 북한은 근대화돼 있고 잔악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던 더글라스 씨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 때문에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더글라스 씨는 통일이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통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유명 인터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여성 제시카 히긴스 씨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40일째로 한 켤레를 구입해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알리슨 놀스 씨와 제시카 히긴스 모녀는 한 켤레를 한 짝씩 나누어 신거나 한 사람이 신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씨는 이번 프로젝트 참여 동기에 대해 언제나 평화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으며 이 신발로 자신만의 평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씨는 한반도 문제나 북한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르지만 다큐멘터리와 뉴스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인식하며 평화에 대한 우려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in the past seen documentaries on North Korea. They made me became extremely.
알리슨 씨는 수십 년 전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나 여성의 평등권을 위한 시위에 참가하는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미술가 청년인 에븐 씨는 자신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평화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천작가의 활동을 알고 있는 이 청년은 북한을 떠올릴 때 김정은 정권만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ll that I saw of North Korea was what our current United States president.
에븐스 씨의 소셜 미디어에는 미술가답게 평화 신발을 신은 사진을 만화화하고 남북한 국기는 달라도 두 나라가 하나임을 알리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스스로 이 프로젝트 70일째를 맞이하는 천 작가는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진들이 공유되며 한반도에 대한 평화 인식이 확대돼가는 것에 고무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매일마다 자기가 이거 이 신발을 신고 걷는 그런 모습을 소셜미디어에서 쉐어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몇천 개의 그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걷는 그 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의미적인 차원에서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그 평화를 위해서 걷는다. 뭐 South Korean, North Korean, 뭐 Korean diaspora, 뭐 defectors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1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주인공으로 작품 활동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해온 천민정 작가. 천 작가는 신발에 그려진 국기는 각각 달라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멀리 있지만은 같은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극기도 다르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5천 년 동안 같이 지내온 이렇게 한 나라이고 가족이고 했기 때문에 지금 70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숨기지 못하는 거는 이게 한 마음이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세상, One Global.
한편 한 켤레에 250불에 판매되는 글로벌 피스 슈즈 판매의 수익금의 일부는 대북 인권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천 작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News Focus.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소식들이 쉴 새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구름 많습니다. 낮 기온은 모두 영상권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6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 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1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는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고 기온이 2도 정도 올라서 낮에 모두 영상권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도, 낮 최고 8도. 개성 아침에는 0도, 낮 최고 9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기온은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9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상 1도. 장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9도. 청진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는 6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2월 22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불법 월경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연방 정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 의견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닐 고서치 그리고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1, 2심 연방법원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시킨다고 최근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장기간 폐쇄되는 상황에 완전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21일 말했습니다. 또 정부 폐쇄 여부는 민주당에 달렸다면서 그러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연방 정부 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터넷 트위터에 민주당이 국경 장벽 예산이 들어간 임시 지출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 부분 폐쇄가 매우 오래 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 핵 옵션을 써셔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라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에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맥코넬 상원공화당 대표는 핵 옵성 사용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 전 일본 닛산 자동차 회장을 다른 혐의로 21일 다시 체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공금을 횡령하고 보수를 적게 신고한 혐의로 지난 11월 19일 곤 전 회장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닛산 자동차는 이달 2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곤 회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곤 전 회장은 최고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법원은 20일 곤 전 회장의 구속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검찰이 배임 혐의로 곤 전 회장을 다시 체포함에 따라 그가 성탄절 이전에 석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이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미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에게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에 필요한 일부 물품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예외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 워킹그룹의 협의를 바탕으로 안보리 등의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3.4%로 수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전 추정치보다 0.1%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것은 소비 지출과 수출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 재고는 이전 추정치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4.2%였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4분기 성장률은 2.9%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25%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연준은 이번까지 모두 4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연준은 또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앞서 전망한 2.5%에서 2.3%로 낮췄습니다. 드론이 출현해 21일 잠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던 영국 게트윅 국제공항이 활주로를 다시 열었습니다. 공항 당국은 군의 대응으로 비행기 운항이 안전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바쁜 공항인 게트윅 국제공항에서는 최근 활주로 주변에 무인 비행기 드론이 포착돼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습니다. 19일 저녁에 중단됐던 비행기 운항은 20일 재개됐다 곧 중단됐고 다음 날인 21일에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드론이 다시 포착됐다는 보고가 들어와자 공항은 다시 폐쇄됐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